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지난 사흘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1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압살롬의 반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압살롬의 군대가 크게 패하고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소식이 아버지에게 전해지는 과정입니다.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진 것에 겸손하다. 더 많이 가진 것에 겸손하다. 솔로몬은 그 왕자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그의 부인 중에는 이웃 나라의 공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소위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에서 장군으로 그리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정략 결혼을 그렇게 하지 못했고 대부분 일반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인 중에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압살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친가 외가가 다 왕족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라면서 자신이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잘생기고 또 예쁘게 생긴 연예인들은 외모에 관한 한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외모에 콤플렉스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도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던 그것이 바로 자신을 몰락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그 무엇이든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 자신이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또 자신의 인생을 그 곰게 만들고 또 무너뜨리게 되는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냥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비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음을 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음을 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곳이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언제 찍을지, 어디에서 찍을지, 어떻게 찍을지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 그 마침표를 찍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찍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매 순간순간 자기에게 아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매 순간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4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한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저 두 세력이 맞부딪히는 그래서 왕좌를 결국 누가 차지할 것인가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가 패전했습니다. 그것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백제가 멸망할 때 그 계백의 그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서 싸울 때 그 마지막 남은 결사 대군들이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는 그때보다 1400년이나 더 전임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사사시대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짓눌려서 사람들이 마을에 살지 못하고 산에다가 토굴을 파고 거기서 지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기도원이 데리고 나간 군대의 숫자는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은 무려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드니까 그들 가운데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12만 명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에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유다로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치니까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와 함께 싸웠는데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치렀다고 했는데 성경은 증언하기를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합니다. 또 다윗은 그 요압과 여러 장군들을 비롯한 모든 자기 군인들에게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임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과 또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저 일상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신비하고도 너무도 또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이번 요한복음 4장 23, 24절과 시편 37편 5절, 6절을 암송해 봅시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4장 23, 24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예,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큰 3번 예, 19절에서 23절인데 제가 제목을 예, 막무가내로 붙였습니다. 예, 막무가내는 달리 어찌할 수 없이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인데 예, 그 고집을 부리는 아히마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번 아히마스는 전쟁의 결과를 다윗에게 알리는 사람으로 자신을 써달라고 요압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전달하려는 소식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예,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 우리가 앞에서 나눈 바와 같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는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 후세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을 다윗에게 전해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 피신했고, 그래서 후에 싸움에서 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는 지금 등장하는데, 또 다른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사독의 집안은 계속해서 상향곡선을 긋지만,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 제사장은 사독 계열입니다. 아비아달의 집안은 하향곡선을 걷습니다. 이 뒷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비아달은 요압과 함께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를 보위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처형을 당하고 아비아달은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을 마치게 되는데, 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 그때로부터 약 한 330년, 20, 40년 그 후에 그 아나돗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히마스가 전하려고 하는 소식인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은 그 좀 더 정확하게는 왕의 원수에게 판결을 내린 소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히마스는 다윗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치고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하셨습니다를 알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사울의 친척 인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저주의 내용을 보면, 그 다윗이 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그는 생각을 했고, 그 피를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돌리는 것이고, 또 그 내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넘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했었습니다. 아히마스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손을 들어주신 사람은 다윗인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비번 보겠습니다. 요압은 전령이 되기를 자처하는 아히마스에게 오늘은 날이 아니라며 다른 날에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예,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백성, 즉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이스라엘, 압살롬의 군대를 이긴 것은 기쁜 소식일지 몰라도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나쁜 소식이자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요압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히마스는 압살롬을 지칭해서 앞에 19절에서 왕의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왕의 아들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는 제사장인 아히마스보다 장군인 요압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압은 이전에 다윗에게 사울왕의 죽음을 보고한 사람과 또 이스보셋의 죽음을 전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바와 같이 아말렉 용병이 사울 왕이 자기 보고 좀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방인,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백성에게 죽임 당하는 것을 몹시도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그 길보아 산에서 죽고 그 잠시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보위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군지휘관이었던 바아나와 레갑이 그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목도 베었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요압으로서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스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전령이 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그 굉장히 강한 원함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만도 아니고 또 자기 감정이 이끌린 대로 가는 것만은 것은 더더욱 아니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번 요압은 전쟁의 결과를 다윗 왕에게 전하는 것을 누구에게 명했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아뢰라고 했습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예, 구스 사람에게 네가 본 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본 것. 그 이 구스 사람을 새번역 성경 우리 교회 학교에서 쓰는 예, 새번역 성경은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지도 속에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겠지만 한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에서 그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약간 그 서남쪽으로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의 반도가 있는데 거기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 옆에 붙은 거대한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 아프리카 대륙 중에 그 북쪽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큰 땅이 이집트입니다. 오늘날에 지금의 이집트이고 그 아래쪽에 그 이집트만한 땅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가 그 수단입니다. 그 수단 남동쪽에 붙은 나라가 그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부터 그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까지는 3573km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먼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구스 사람을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는 아닙니다.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그 아론과 미리암이 그 비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구스는 그 이집트 지금 애굽 이집트 아래쪽과 그 수단 북쪽에 그 붙어 있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데 당시로는 누비아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활을 굉장히 잘 쏘았고 검은색 피부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내려가서 에티오피아를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그 이 구스 사람은 이름은 나오지 않고 단지 어느 나라 사람인 것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압은 구스 사람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본 것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은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다윗에게. 다만 그는 압살롬이 죽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누가 죽였는지는 모를 것입니다. 틀림없이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다윗에게 보고하면 다윗이 물었을 것입니다. 언제 누가 죽였냐? 그러면 저는 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 사람에게 네가 본 것을 전하라고 한 것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그 일을 누가 했는지를 감추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디번 아히마스는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냈음을 알고 있음에도 재차 요압에게 자신도 다윗 왕에게 보고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왜 달려가려느냐고 반문하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2절 보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 군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예, 이 소식으로는 상을 받지 못한다입니다. 그 본문에 있는 그 아무쪼록 이 말은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령이 되려고 하는 아히마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요압이 아히마스를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아끼는 말입니다.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회막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를 때 내 아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말로 지금 그 전령이 되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소식이 다윗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아히마스는 전령이 되겠다고 끝까지 자신의 원함을 꺾지 않자 결국 요압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예, 그리하라. 그러니까 아히마스는 요압에게 지금 세 번을 자신의 원함을 요구해서 그 뜻을 이룹니다. 그 한사코 달려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아히마스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졸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마스는 구스 사람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들길로 다름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길은 그 요단 계곡을 따라 가는 평지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그 이 구스 사람은 그 거리가 좀 더 짧은 그렇지만 좀 험한 산지길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평지길로 간 아히마스가 마하나임으로 가는 시간이 좀 덜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는 좀 더 멀었을지라도. 그러니까 아히마스는 거리는 짧지만 빨리 갈 수 없는 그 국도, 지방도로보다 거리가 길어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택해서 간 것입니다. 어쩌면 가다가 그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길이 겹쳐가지고 서로 마주쳤을 수도 있었는데 아마 아이마스는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그를 추월해서 갔을 것입니다. 큰 4번 24에서 27절은 학수고대라고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학수는 학의 머리 그대로입니다. 학이 머리를 쭉 빼고 고통스럽게 있는 모습을 표현한 한자말인데 학의 목처럼 그 목을 길게 빼고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A번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24절 볼까요?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예, 두 문 사이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문은 성의 바깥문과 성의 안쪽문 그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 그 두 성문 그 바깥문과 성의 안쪽문 그 사이에 있는 것과 안쪽문 그 안에 있는 공간 어떤 그 방에 있는 것과 보고받는데 시간이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한 1분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 안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다윗이 지금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식이 뭐 서울 사는 자녀가 그 시골에 사는 부모님께 제가 몇 시에 내려갈게요 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안 기다리지 않습니까?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예, 혹시 옛날, 더 옛날에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립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하고 집 안에서 기다리는 것하고 몇 초 차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이런 모습은 엘리 제사장이 그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릴 때에 그 길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전쟁에서 패전을 했으면 물론이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넘어져서 자기도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길가의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기다릴 때에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 성의 바깥문과 안쪽문 사이에서 앉아서 기다리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긴 다윗은 거기에 있고 파수꾼은 성문 위층을 올라가서 그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오는지. 다윗이 그러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성문 옥상에서 멀리서 목욕하던 밧세바를 바라보던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이 성문 위층과 다윗이 거닐었던 왕궁 옥상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전해지는 이 소식은 다윗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B번 파수꾼은 성문 위에서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다윗에게 보고한 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문지기를 통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보고했습니까? 25절 26절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느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예, 또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우리가 앞뒤 아무것도 몰라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저 멀리서 전령이 한 사람이 달려오면 아 전령이 오는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혹시 두 사람이 같이 오면은 아 좀 더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전령을 한 명 보냈고 중요할 때는 두 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왕궁이 있었던 그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을 다윗에게 전할 때 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함께 가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그런데 지금 오는 한 사람이 오고 있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또 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동시에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오는 사람이 무슨 소식을 가져오든지 간에 그것과 반대되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지 않으면 그렇게 올 이유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아무튼 굉장히 이상했을 텐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 또 피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도 전령이 두 사람이 함께 오지 않고 따로 이렇게 연이어 오는 것을 보고 사태가 굉장히 심각함을 느끼고 문지기에게 위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내려가서 전한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급박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금 보고한 것입니다. 세 번, 파수꾼은 앞서서 달려오는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같다고 말하자 다윗 왕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27절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예,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아마 아히마스는 전령 역할을 반복했었기 때문에 파수꾼이 쉽게 인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뒷모습만 봐도 또 걸음걸이만 봐도 아 누군가보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히마스가 달려오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던 파수꾼이 아히마스임을 그 인지했던 것이죠. 그 두 전령이 연이어서 오는 것은 굉장히 불길한 느낌을 주는데 아히마스가 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으니까 이번에도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오래 갑니다. 좋은 사람의 좋은 말은 더더욱 오래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좋은 말, 즉 복음은 그 가치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큰 5번 28절에서 33절은 예, 그 아들아 아들아는 좀 덤이고요. 상명지통인데 좀 어려운 한자 말이죠. 그 제가 그 가족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는 여러 한자 말을 찾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천붕지통. 천붕지통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라는 뜻인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천붕지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풍성지통이 있는데 풍성지통은 성이 무너지는 고통인데 남편이 죽었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분지통, 그 물동이를 두드리는 고통인데 아내가 죽었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설명하려면 좀 깁니다. 그리고 할반지통, 그 절반이 몸의 절반을 베어내는 고통은 형제 자매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느끼는 고통인데 아들이 먼저 죽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상명지통이라고 한답니다. 상은 이를 잃다는 것이고 명은 밝은 명이니까 눈을 잃은 고통. 그 공자의 제자였던 자하가 아들을 잃고 슬피 운 끝에 눈이 멀었다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잃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이 부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번 아히마스는 다윗 왕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8절 보겠습니다.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아이마스는 와서 다윗 왕에게 두 가지로 즉 말과 행동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말로 한 것은 평강하옵소서인데 이것은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그 평강이 샬롬입니다. 그 안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히마스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시 평강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아이마스가 다윗 왕에게 절할 때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우리 성경을 표현하는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얼굴이 아니라 코입니다. 코. 코를 땅에 대었다는 것은 그 자신은 뭔지 흙을 먹어야 할 만큼 미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까? 그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했는데 그 먼지로 dust from the dust거든요. 먼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인데 그러니까 자신을 그만큼 낮춤으로 상대방을 그만큼 높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마스가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를 넘겨주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히마스는 그 만류하는 요압을 계속해서 졸라 전령으로 왔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자신이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또 그 열심이 대단하죠. 굉장히 적극적인 것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결국 자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자신만이 그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번 다윗 왕은 아히마스로부터 전쟁의 승리 소식을 듣고서 그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29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이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 왕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마스는 다윗 왕에게 평강 없어서 샬롬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이 샬롬하냐라고 물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샬롬입니다. 아이마스는 자신에게는 물론 다윗 왕에게도 가장 중요한 소식,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은 승전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살아있는 것을 더 중요한 소식으로 여겼습니다. 그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말은 압살롬은 잘 있지, 압살롬은 죽지 않았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게다가 아히마스는 늘 좋은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의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히마스는 사실 다윗 왕에게 보고하러 가기 전에 이미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아, 이래서 요압 장군이 나보고 가지 말라고 했구나.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오늘이 날이 아니라고 얘기했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히마스는 압살롬의 생사를 모른다고 했는데 좋게 보면 다윗이 충격받을 것을 염려해서 거짓말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좀 희박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이 요압에게 계속 조를 때 앞에 그 사울왕의 죽음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전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요압이 말 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아히마스는 이 다윗이 묻는 이 중요한 질문의 대답을 지금 뒷사람에게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 뒤에 한 사람 더 오고 있거든요. 3번, 마침내 도착한 구스 사람은 다윗 왕에게 아릴 소식이 있다며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31절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예,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다윗은 아히마스로부터 듣고 싶었던 소식을 듣지 못하자 옆으로 물러세웠습니다. 30절을 보면 그렇죠. 예,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히마스는 칙사 대접은 아니어도 환대를 받으리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위 찬밥 신세였습니다. 굉장히 멋쩍었을 것입니다. 그 이 구스 사람은 자신이 내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압은 이 구스 사람에게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도 이 전쟁이 아버지와 아들이 왕권을 두고 싸워 아버지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다윗이 이 소식을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며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히마스와 구스 사람의 공통점은 다윗이 원하는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을 통로 삼아서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디번 다윗 왕은 승전의 소식을 전한 구스 사람에게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샬롬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구스 사람은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32절 볼까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예, 왕의 원수와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굉장히 또렷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은 압살롬을 압살롬을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왕의 원수나 왕을 대적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마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스 사람에게도 똑같이 압살롬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승전의 소식보다는 압살롬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 구스 사람은 이렇게 왕의 원수나 왕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압살롬의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찬양 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2번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들은 다윗은 문 위층으로 올라가 올 때 아들의 이름을 몇 번 불렀습니까? 33절 한번 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압살롬 세 번 내 아들 아들아 다섯 번. 예, 압살롬이 왕자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을지라도 다윗에게는 그저 아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 앞에서 그 집 앞에서 기다린다 그 문 사이에서 기다린다고 예, 소식을 빨리 듣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심히 그 다윗이 문 위로 올라갈 때 마음이 심히 아팠다고 했는데 그 심히 아파하다의 문자적인 뜻이 떨다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슬픔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던 것입니다. 또 아들을 반복해서 부르는 다윗의 모습은 극한의 슬픔에 빠진 아버지의 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 장면을 보는데 그 예전에 본 영화 공공의 적 1편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 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들이 부모를 죽이는 내용입니다. 예,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데 그 아들이 그 칼을 쓰다가 잘못 써서 손톱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엄마는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삼킵니다. 그것이 증거품으로 남으면 안 되니까. 아들이 지금 부모를 죽이는 살인자인데 그 아들을 보호하겠다고 그 손톱을 삼키는 것이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발각이 돼서 그 잡히게 됩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울면서 그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렸겠습니까? 자신이 나가야 할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시나의 아내를 강제로 데려왔던 것, 그거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것 때문에 내가 내일 웃을 수 있는가 아니면 울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후회할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윗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울어도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예, 주님은 예,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6번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한다. 자신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한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때 꽤 오랫동안 사울왕에게 쫓겨 다니며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광야 생활하는 것과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광야 생활하는 것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업인이 강제로 남의 기업을 합병하는 것도 몹시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자기 아들에게 그 기업을 빼앗기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은 그 앞의 것보다 훨씬 더 수치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지만 그에게는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또 잘한 일만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성공이나 우월함, 선함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고 그 반대인 사람의 실패, 열등함, 악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사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싸움을 신실하게 수행한다.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싸움을 신실하게 수행한다. 아히마스와 구스 사람은 모두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 보고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군대가 싸우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상적인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상적인 일은 영적인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 전쟁은 모든 전쟁, 우리의 그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의 영적인 전쟁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만, 가만히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그 모든 영적인 전쟁을 포함한 전쟁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운동복, 요가복 입어라. 그 운동복, 요가복은 어느 제품이 좋더라, 즐기더라, 가성비가 좋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 역할을 건강하게 감당한다. 가정에서 제 역할을 건강하게 감당한다. 그 다음 주 수요일은 그 어린이날이라서 그 구역 공부 휴강입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윗은 그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또 그 가정의 가장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하고 한순간 정욕에 눈이 멀어서 시나의 아내를 빼앗으므로 그의 가정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가정을 두고 저 가정은 참 건강한 가정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족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 관계는 인격적이고 영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건실하게 서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다른 가족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죠. 예, 가족 구성원이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면 그 가정은 매주 가정주의를 맞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의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 압살롬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길로 갔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와 명철은 참되고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와 명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이 아버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란을 일으킨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버지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뭐 지금으로 보면 어떤 그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왕자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제왕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받았을 것입니다. 더 좋은 학교 졸업하고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 배움은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흔히 그 부모보다 많이 배운 자식이 자신이 더 잘난 줄로 알고 있다가 자신이 나이가 들면 부모보다 못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아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착각이었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위에 그 행하는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나번 하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로 갔기에 회복될 수 있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끝까지 악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그에게 그 카라비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켜야 한다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나를 지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 또 말씀의 길로 가는 사람은 그 말씀의 맛을 압니다. 다윗이 말씀의 길을 쫓아갔기에 거짓된 행위를 청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었고 그가 드린 찬양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나날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과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다음에 그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말씀들이 쭉 이어서 그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23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큰 삶의 원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왕좌를 탐내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은 압살롬의 죽음이 아버지 다윗에게 알려지는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두 전령 아히마스와 구스 사람은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긴 것이나 반란의 주범인 압살롬이 죽은 것을 다윗 왕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으로 여겼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제발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가 믿음의 사표로 자리매김하거나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또렷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 인생을 인도하셔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봅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 시대의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그 중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도 생각해 봅니다. 그의 집안에 일어난 비극의 출발은 그가 잘못된 자리에 있었고 가장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임을 압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자리, 부모와 자녀의 자리, 동기간의 자리를 바르게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의 맛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자신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가족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날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